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혼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한 절반의 시간은 19, 20, 21, 22절 본문 강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실제적 적용 8가지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 자체는 하나의 설교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대한데 자체적으로 이 주제에 들어가서 시리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시리즈 가운데 오늘 메시지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숨가쁘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함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지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하지 아니한 등불이 어떻게 되죠? 매캐한 냄새를 내다가 심지 끄트머리 마저 태우고 나중에는 꺼지고 말죠. 성령은 소멸하지 말라. 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내면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막연한 능력 정도가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은사의 주체가 되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 분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했어요. 십자가에 일어난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올바른 생각을 넣어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넣어주시고 선한 결정을 내리도록 인격적인 이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성령의 능력 발휘가 제한되거나 이 말씀처럼 그치기도 합니다. 그치기도 합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자유의지에 따라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이 성령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대요. 한번 본문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슬프게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첫 번째는 슬퍼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을 보니까 이분은 거대한 힘 차원의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시구나. 두 번째, 그 다음 표현을 보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완성까지 동행하기로 승리되신 분이구나.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30절 전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어떻게 근심하게 하지? 29절을 보면 들은 말 나와요. 아, 신자의 입에 나오는 들은 말이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뒤에 31절에 보면은 비방하는 말, 아, 내 입에서 나오는 비방하는 말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인침 가운데 구원의 날까지 함께 하실 이분을 슬프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이유, 그분이 인격이시므로. 이 외에 마태복음 12장에는 성령을 거역할 수도 있고, 누가복음 12장에는 성령을 모독할 수도 있고, 히브리서 10장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다시 말해서 insult, 인격적인 모욕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그림은 캠파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에 아이들이 몇몇이 모여가지고 장난치고 물총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어떤 악의가 없이 물총으로 이렇게 쏘고 쏘고 쏘고, 어른들이 다른 일을 하느라고 한 10분간 자리 비웠다가 타고 와보니까 그토록 활활 타서 한 2m 정도 가까이 가면은 얼굴이 뜨거워서 접근하지 못했던 그 불길들이 5분 내 아이들의 물총으로 말미암아 사그라져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성령 소멸의 모습들입니다. 누가 하는가? 우리 개인이. 왜 소멸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나의 완성을 도우시는 그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거룩한 힘을 제공하는 근원인 이 인격을 내가 육신의 소욕이나 다른 것 때문에 가르기를 싫어해서 자꾸 큰 어떤 행위로 거역한다기보다도요, 자그마한 행위를 통해서 그분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 중 하나가 20절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보통 영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동사가 먼저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이렇게 되죠. Don't by this 앞에 동사가 오고 난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약 헬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앞에 나와요. 그것이 동사든지 목적어든지. 19절에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을 보면은 멸시하지 말라 예언들을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언들을 멸시하지 말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교회의 목회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언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인데 미래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이것이 예언, 성경적인 예언이 가지고 있는 그림 조각들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중에 한 사람인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을 추석하면서 이제 그게 프랑스어로 쓰여졌죠. 그것이 영어로 번역된 것을, 저는 번역된 것, 영어로 번역된 것을 읽는 입장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요약하자면, 존 칼빈은 이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언이란 용어는 미래를 예언하는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 오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예언이란 것은 성경을 해석하여 지금의 필요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자. 저는 이해 못한다. 신구약 성경 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적인 적용뿐 아니라 존 칼빈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예언적 사실이 있는데 미래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 예언은 우리 시대에 유효적절하며 필요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일단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다룰 거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언급을 하고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황은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예언을 통해서 잘못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갔을 때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그 열망이, 그 거룩한 열망이 큰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일부 성도들에게 지나친 재림에 대한 몰입으로 발전되었고 그들의 일부는 생업을 팽개치고 기도 행위라든지 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듣고 예언의 형식으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게 이릅니다. 그것의 힌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부터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 있었고 이것들을 보는, 이런 현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반발로 예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그 형편에 사소한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예언이라는 이것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12시가 되어서 그 재림이 예측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을 꺼내는 것 자체를 기피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원했던 거죠. 복된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그것을 일부 부작용, 일부 무질서로 말미암아서 아예 성경적인 소망을 이루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을 쉽게 하는 것.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예언 사역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산의 큰 교회 하나는 정식으로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떠한 행태로든지 예언 사역을 금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사역자들에게 그러한 형식의 어떠한 조짐이 보이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또 그를 이상하게 몰아가거나 취조하듯이 해서 그 나름대로의 그 교회의 문화 질서를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고 찬양 자체도 엄청나게 뜨겁고 다른 치유의 은사나 귀신 축사의 은사는 다 드러나는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가 경험했던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 도움이 아니라 위협이 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언 사역자들의 미성숙과 목회자의 성경적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참된 모든 진리에는 사탄적인 모조품이 있다. 적그리스도라는 가짜가 등장할 거예요. 역사상 적그리스도라는 영을 가진 존재들은 있을 거예요. 어떤 인물이 일어날 것인데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80불짜리 가짜 위조 지폐를 보셨나요? 80불짜리 뉴질랜드 위조 지폐, 80불짜리 US 달러 지폐. 가짜. 왜 없을까요? 진짜가 없으니까. 100불짜리 가짜 지폐는 많아요. 진짜가 있으니까. 방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방 종교에도 방언이 있다. 그러니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언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동일시 하면서 배척을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결정입니다. 이방 종교에 가짜가 있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입니다. 사탄은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치유, 기적행함 다 흉내냅니다. 뉴에이지 영매가 정확한 지식의 말씀으로 콕 찍어낼 수 있습니다. 성품 보는 사람이 정확히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불법적이에요. 하나님 무시죠. 이러한 현상을 보고 손금 보는 사람도 미래를 마치고 뉴에이지 영매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 지식의 말씀에 한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 뭐 이런 부류가 아니겠느냐라고 결론 짓는 것은 가짜가 있는 이유는 진품이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현실을 모르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50불짜리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보통 위조할 때 중간에 들어가 있는 홀로그램 같은 것은 잘 못해요. 엄청난 기술과 돈이 들기 때문에. 근데 안에 홀로그램까지도 박아넣는 것을 성공했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이 지폐를 가지고, 가짜 지폐를 가지고 이렇게 햇빛에 딱 비춰봤더니 홀로그램까지 딱 있어요. 시리얼 넘버같이 완벽해요. 색깔은 물론이고 촉감까지도. 그처럼 비슷한 50불짜리 모조 지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00장이 있어요. 그 중에 10장을 성공적으로 마켓에 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샀어요. 10번 다 성공했어요. 지금 모양이나 기능에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교환가치를 가지면서 50불이라고 하는 무게를 느낄 수 있잖아요. 교환가치를 통해서. 똑같아요. 모습도 똑같고 50불이 살 수 있는 것, 진짜가 살 수 있는 것 똑같이 나에게 만족감을 줘요. 차이는 뭐예요? 하나는 뉴질랜드 정부가 부여한 50불이라고 하는 가치와 합법성 여부가 이 가짜에는 없다는 가짜에서도 똑같습니다. 모양은 비슷하고 그 비슷한 것을 창출해낼 수가 있으나 하나님이 authorize, 하나님이 합법하다고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이 있는 거예요. 21절 한번 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명령형 동사가 두 개가 등장해요. 접속사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없죠. 근데 헬라어에는 그러나 모든 것을 All things, however 그렇게 돼요. 이 접속사 때문에 21절의 이 명령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열을 멸시하지 말고에 연관된 문장이라는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독립 문구로서 가능하죠. 연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 소멸이나 연 멸시나 전혀 상관없이 그냥 21절을 독립된 명령으로 생각해가지고 범사에는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 이 명령인지 아니면은 성령 소멸과 연 멸시와 관련된 메시지인지를 확정하는 어떤 클루가 있어야 될 텐데 헬라어에는 그것이 나옵니다. 접속사 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타 대 All things, however.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자면 앞에 그와 연관을 시켜서 연들은 멸시하지 말라. 그러나 모든 것을 검증하라. 좋은 것을 붙잡아라. 그렇게 돼요. 저 여러분들이 연과 관련해서 이제 책무가 생겼습니다. 헤아려라고 하는 이 말 도키마조는요. put to test, 테스트하다, prove, 검증하다, examine, 검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쓰임을 보면 누가복음 12장의 기상분별에 그러니까 기상분별 할 줄 알면서 analyze 하는 거예요. 기상을 분석함 이런 뜻이에요. 남풍이 분다 그러면 무슨 뜻이지? 남풍이 분다. 내일 구름이 끼겠다는 건가? 비 오겠다는 건가? 아니지. 너희들의 경험이 analyze한 분석한 결과는 덥겠는데 자, 누가복음 14장에는 소를 여러 마리 매입했어요. 여러분 이 비유 아시죠? 주님께서 나는 다섯 개의 소를 샀으니 그 잔치에 못 갑니다. 그 변명하는 예수님이 쓰신 그 비유에 이게 나와요. 소를 여러 마리 매입한 사람이 나는 그 소를 시험해 봐야 하니 못 간다고 그 동사를 썼어요. 그때 소를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섯 개리 같으면 몇 마리입니까? 열 마리 정도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들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소 파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덩치 큰 이 누렁이는 밭 가는 데는 예 이상 없습니다. 그것이 팔 때 그 셀러가 좀 과장해서 한 건지 진짜 밭 가는 데 충직하게 밭을 갈 수 있는 어떤 것인지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장구를 그에게 착착시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밭을 한번 빙 들고 온 다음에 와, 그 사람이 말한 거 맞네. 정말 삐뚤삐뚤하지 않고 잘하네. 그때 동사입니다. 검증하여 맞다고 확정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뭐 할 때요? 집사 세울 때 이때 검증하는 테스트 검사하는 인상이 좋아서 사회에 지위가 있고 리더십이 출중해서 아 저 사람 집사 세우면 되겠는데 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검증하여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이런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해라. 자, 본문 보면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검증하라 그리고 좋은 것을 붙잡아라. 뒤에 붙잡아라 하는 이 명령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예언과 관련된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것입니다. 분별해라. 유익된 내용, 좋은 내용,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용,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아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두 가지를 잘못합니다. 첫 번째는 도키마조, 테스트하라는, 프루브하라는, 검증하라는 이 절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책무를 행하지 않고요. 두 번째, 그렇게 되어서 신뢰할 만한 내용인 경우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붙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3주 뒤에 물어보면 내용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예언의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고 말아요.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이런 경계를 주시는데 이렇게 살면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가 맺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복된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 그랬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일어나겠지 뭐. 아니요. Hold fast 하는 사람만 붙잡는 사람만 여기 좋은이라는 칼로스는요 좋은 열매, 좋은 나무, 좋은 땅, 좋은 씨, 좋은 목자 선한 목자도 헬라어로는 좋은 목자예요. 좋은 목자 같은 목자일까요? 첫인상이 좋다. 목자가 첫인상이 좋다. 아니에요. 좋은 목자는 그와 다릅니다. 이것도 검증을 거친 뒤에 좋은 목자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되는 거예요. 양이 보았을 때 지금 이소구와 모드로 들어갑니다. 양이 보았을 때 목자가 와요. 새로운 목자가. 와 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음매하고 난립니다. 음매가 아닌가요? 와 좋은 목자 같다 좋은 목자 같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목자가 술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막 양들을 방치하고 인상은 너무 좋은데 알고 보니까 술을 좋아하는 목자였어요. 그런 경우에 그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검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좋은지 아닌지 밝혀집니다. 그래서 검증을 거친 후에 좋은 것은 다시 말해서 위조가 아닌 진짜인 경우에는 실행하라는 거예요. 예언의 내용을 붙잡고 정말 쓸만하다,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확증이 되면 붙잡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녹음하기를 권하고 기록하기를 권하고 때로는 그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권합니다. 22절 가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이것이 21절과 연관될까 아니면 독립적인 명령일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모든 악의 형태로부터 멀리하라. 이 구절 해석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독립적인 명령일까? 아니면 지금 현재 앞에 있는 19, 20, 21절과 연관된 추가적인 명령일까?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예언과 관련된 것으로 내 개인적인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악한 것의 형태를 띈 모든 부분은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악과 관련해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형용사가요. 악. 하나는 까코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보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까코스라는 악은 그냥 우리 생각에 bad, 나쁜 이런 뜻입니다. 헬라의 정의에 보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만들 자질과 조건의 결의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 까코스라는 악의 개념은 자체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썩은 사과, 안 좋은 사과예요. 그때 까코스라고 씁니다. 탈령한 군사, 좋은 군사, 아니야, 안 좋은 군사, 이런 의미예요. 돌이 많은 땅, 옥토반이죠. 그래서 나쁜 땅, 이런 식의 까코스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악은 까코스가 아니에요. 보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evil, 해롭고 파괴적인 악한 영향력을 가진 어떠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중 가운데 와가지고 와 덥다, 아유 미치겠네 이렇게 자기 기분을 이야기하는 안 좋은 말, 이거는 자체적으로 보기 안 좋지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큰 파괴적인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짓 선생이 와서 뭔가를 성경을 펼쳐들고 비진리를 가르치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해롭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고요. 너의 영혼을 파괴적인 영향 가운데 끌어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련해서 어떠한 것이 지금 파괴적인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문맥 가운데 의도한 것은 이미 죄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음상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을 받았는데 주의 재림이 이르렀다. 이것을 일반적인 나쁜 까코스 정도가 아니라 보네로스,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파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로부터는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자, 이제 본문 강의가 끝났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인데 이거 관련해서 실제적인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신약 성경의 완성과 함께 성경의 은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그 속에서 지금도 교회의 덕을 세우며 개인을 권면하며 우리의 영을 격려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예언사에게 필요는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갈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사역 가운데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그 날, 그 위상을 회복되는 것과 주님의 오시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없어서는 안 될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이다. 목사님, 부작용이 너무 많잖아요. 모든 부르심이 다 그렇습니다. 부작용을 동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목욕물만 버리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두 번째, 모든 개인 예언은 부분적이다.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구성하는 많은 조합 중 하나를 지금 나에게 던져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부분적으로. 자, 어떤 사람이, 예언 사역자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낙심하고 좌절된 영혼의 상태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러니 이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주셨어요. 이 예언을 받는 대상자에 관련한 수백 조각 가운데 지금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이 맞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예언사역자를 통해서는 긍휼히 이 시즌 가운데 여길 필요가 있지만 이 사람이 혀를 조심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한 것이 말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 사람이 쉽게 상처받는다는 것이 예언사역자를 통해서 말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를 형상하는 수백 조각 가운데 지금 하나가 던져졌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예언은 부분적으로 개인 예언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언사역자가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행편없는 인격처럼 보이잖아요. 자기 중심적. 그런데 이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수백 조각 중 지금 하나를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했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럼 나는 형편없는 존재인가? 아니요. 다른 조각을 들여다보았더니 이 사람은 혀를 조심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려고 하는 성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셨단 말이에요. 예언은 모든 개인 예언은 부분적이다. 세 번째, 예언은 점진적으로 열린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는 보면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주님께서는 그 시즌에 절대 침묵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사역에 돌입하는 시간까지 그 준비 과정에 뭐가 있을지 지금 말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나요? 175세. 여러분이 이런 걸 모를 때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175세 생애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이제 카운트하면은 11번의 예언이 나와요. 근데 이 세 번째 원칙, 예언은 점진적으로 열린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에도 적용되는가? Yes. 우리가 추정하기로 한 50세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부름을 받아요. 사도행전 7장을 그 스데반의 설교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볼 때 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요, 그 예언이 임했을 때는 모든 민족인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두 번째 그에게 이 약속, 예언이 임하는데 거기 보면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명백해지고요. 그때 이 땅,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것이 세 번째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는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나와 관련된 것 전부 다 풀어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다 듣고 주님의 계획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지금 다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점진적으로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언은 점진적으로 열린다. 네 번째, 특정 문제에 대한 예언적 침묵이 하나님의 인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예언적 침묵이 하나님의 인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 속박이나 습관적 죄가 있음에도 예언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런 죄가 있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그것을 굳이 지적하거나 구지적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 예언사역자도 그렇고 다른 예언사역자도 한 세 사람 정도 기도를 받았는데 아무도 그에 대한 지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이것을 묵인하고 계시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들 가운데 심각한 형태의 죄가 떠나지 않는데도 격려적인 예언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 예언하는 사람들이 지금 인간적인 예언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지금 이 사역자에 대해서 죄가 수면에 떠올라서 퍼블릭하게 수치당하시는 것을 지금 막고 있을 따름입니다. 어떠할 때요? 그 사역자가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자 하는 영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이기고자 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기기를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예언사역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못 보게 하십니다. 모든 예언사역자들이 나에 대해서 발가벗기듯이 아는 것 아닙니다. 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으로만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째 사람 너무 잘 아는데 이것은 지적하지 않았네 라고 죄에 대해서 용기를 얻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사역도 잘 되고 있고 예언의 말씀에 통해 죄에 대한 지적도 없으니 이런 죄가 주님께 큰 문제가 되지 않나 보다 이런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지배하게 될 때 보통 주께서 개입하여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원칙, 특정 문제에 대한 예언적 침묵이 하나님의 인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섯 번째, 주께서 주신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을 분별해야 합니다. 순수한 예언적 표현을 파괴하는 두 가지 환경이 있는데 하나는 감정적인 연루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예언하는 사람, 예언사역자의 감정적인 연루, emotional involvement가 있을 때 그리고 개인적인 열망, 예언자의 personal desire가 있을 때 순수한 예언적 표현이 늘 방해받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이 대표적인 경우가 나오는데 일단 그쪽으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21장에는 사도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 땅으로 옵니다. 유대 땅에 배로 도착한 곳이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빌립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마리아의 부흥을 가져온 어찌 보면 그 주역이에요. 그에게 딸이 있었어요. 그 넷 다 예언하는 자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안이 아니었어요. 이 가정은. 자, 이 집에 사도 일행이 머물렀다 합니다. 10절. 열흘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 곧 큰 흉년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과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 흉년이 아주 강타를 해서 그 사람의 그 선지적인 예언적인 그 진정성을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내려옵니다. 이러나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이 지금 허리를 두르고 있는 그 띠를 이렇게 들더니 자기 수종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가운데는 이 띠 임자, 이 벨트의 임자, 다시 말해서 바울, 당신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누가? 유대인들이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반응 볼까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누가를 포함한 사도 일행 이야기. 그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예언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곳 사람이 누구죠? 빌립과 내 예언하는 딸과 사도 바울을 보러 온 사람들 전부 다가 지금 이 예언이 떨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순수한 예언적 표현을 방해하는 환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감정적인 연루와 개인의 열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것을 계시하셨는데 직접 말씀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올라가지 말라고요. 13절 바울은 이것을 그들과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이것이 처음 그에게 주신 성령의 첫 사인은 아니었어요. 20장 보겠습니다. 20장 22절 23절 이것은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 장로들이 와가지고 사도바울과 작별하는 장면이에요. 바닷가에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고면을 하고 자기의 각오를 밝힙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유명한 구절이 있는 바로 앞에 22, 23절이 있어요. 뭐라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각성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는 곳곳 성마다 성령께서 이것을 컨펌해 주시단 말이에요.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이렇게 마음 결정을 한 사도에게 아가보의 띠 결박 그 사건 내용은요,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들렸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이 있는데 가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림의 형태로 그 빌립의 네 딸들도 그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유추해 볼 때 그렇게 합당한 어떤 곤면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도 동일하게. 여섯 번째, 개인 예언은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한번 예언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론 재조정될 수 있거나 있지만 무효화되거나 실현되지 아니하는 무조건적인 예언은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관련된 예언들이에요. 개인 예언은 전부 다 조건적입니다. 목사님 100%요? 100%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그의 꿈에 대한 예언적 꿈 해석이 있는데 그게 보면은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가 일어날 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런 차원은요, 변경되거나 축소될 수 없어요. 근데 개인 예언은 조건적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예언과 약속은 취소될 수가 있고 변경될 수가 있고 뒤집히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거대 단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예언 자체도 이러한 양상을 띱니다. 출애굽기 6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이면 모세가 등장하고 아직 10개의 그 재앙이 애굽에 시행되기 전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사이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이에요.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6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애굽에 출애굽할 그 모든 사람들이에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약 60만 정도, 여자를 포함해서 노유를 다 포함하는 많이 잡으면 한 300만 정도,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적인 성격을 띈 약속이 뭐냐면 8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 땅에 몇 명 들어갔나요? 이 예언을 받은 사람 두 명. 이 세대는 두 명이에요. 히브리서 4장은 그에 대한 이유를 밝힙니다. 3장 18절입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개인적 예언의 성취를 방해하는 요소. 여러분이 좋은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유. 저는 한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불신앙. 이것이 좋은 예언, 하나님께로부터 온 합당한 것일 때 지금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신앙, 두 번째 교만, 세 번째 태만, 네 번째 나중으로 미루기, 다섯 번째 게으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hold fast, 손을 꽉 칩니다. 내 앞에 이 예언을 해준 분이 예레미야급이나 아모스급의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유익한 선하고 좋은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 붙잡아야 됩니다. 고치라고 한 것을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모든 개인에는 조건적이다. 일곱 번째, 두 개 남았는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일곱 번째, 예언은 예언의 내용으로 검증하고 예언자는 그의 인격으로 분별하라. 예언은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 예언자라는 사람은 그의 인격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는 내용은 옳았지만 그 옳은 내용이 그를 참된 선지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설교자도 예언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설교 사역과 예언 사역의 차이가 뭐냐면 설교 사역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예언 사역자는 어떤 식인가 하면은 그 사역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 사역자가 비슷한 그 오버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잘못된 정신과 전달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잘못된 예언 사역자의 태도가 더 훨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왜곡하고 오점을 남기기 쉽습니다. 진실된 예언 사역자의 특징은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된 예언 사역자들의 특징, 사람됨입니다. 친구로, 좋은 친구로, 이웃으로, 동역자로 오래도록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의 열매입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그 메시지를 사랑 가운데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사랑 가운데 표현할 줄 압니다. 네 번째는 성숙도인데 영적 성숙도와 관련해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같은 완벽함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 관계적, 신학적인 면에서 성숙함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사역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면서 왜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그냥 선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사역자가 왜 이런 말 해서 죄송해요 라는 말을 붙일까요? 지금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중이에요. 예언은 예언의 내용으로 검증하고 예언자는 그의 인격으로 분별하라.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십시오. 수십 년간 예언 사역을 해온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40년 이상 예언 사역을 했고 예언 사역자들의 지도자로 불림을 받는 분입니다. 그가 이렇게 적은 글을 읽어주겠습니다. 나는 그간 크고 작은 수천 건의 결정을 내려왔다. 결혼과 사역 같은 큰 결정은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내리는 결정이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내게 해준 개인적 예언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이 지배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100%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길에 근거하여 나의 결정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했다. 명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 그 다음 그분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뜻과 길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분의 계획과 역사하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 나쁘게 여기시는 것. 이것을 알면 알수록요, 많은 혼란에서 벗어나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관점이 성숙하면 선택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푹 적시는 사람은 순간적인 선택들 그 길이 바로바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지금 이 순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그때까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주님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애쓰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시간 가질까요?